네, 아브라함 이야기로 들어갔죠. 12장 10절에서 20절로 넘어갑니다. 제목이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입니다. 아직까지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안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몇 번 겹쳐져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나라로 들어갔는데 자기 가장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그 지역의 권력가에게 바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요. 도대체 뭐가 좋다고 어느 분 표현으로 친다면 무슨 부부 사기단처럼 아내를 팔아먹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세 번이나 나오는가. 팔아먹었다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2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한 번 더 팔아먹고 26장 1절에 12절에서 아들 이삭마저도 똑같은 뭐 동명이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비멜렉이라는 두 사람에게 자기 아내 레베카였죠. 그걸 또 팔아먹는 아버지처럼 하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창세기에서 반복이 되죠.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줄기에서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자신의 아내를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기 지금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 북쪽에 아주 추운 곳에 이누이트라는 부족 안에서 근대까지도 자신의 아내를 손님이 찾아오면 내어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것도 이유라면 이유인데 환경이 척박해서 왕래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 근친 간의 결혼이 잦을 수밖에 없었죠.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여기서 여기를 건너간다는 건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일 때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때 결혼마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근친 간의 임신이 약한 자손을 생산하고 경험적으로 사람들은 근친 간의 교배보다 다른 먼 사람과의 교배가 자기 자손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멀리서 사람이 오면 그 기회에 그 사람에게 아내를 내어주어 건강한 자손을 얻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 안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 한 성의 희생을 강요를 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안에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 또 윤리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러한 관습에 반기를 든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환경이라는 것도 척박하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사는 지역 사이에 광야가 있고 사막이 놓여져 있고 긴 거리를 둘러서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분명 그런 풍습이 있었을 것이고 성서는 그러한 이방의 풍습을 하느님께서 반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내를 내어주는 이야기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풍습이 그 시대의 근동에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근거가 되고 동시에 세 번이나 창세기에서 반복되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강력하게 이러한 풍습이 유다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냥 보면 신앙의 선조라는 것들이 영 하는 행동이 영 지금보다 하여튼 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 안에서는 고민하시게 되죠. 도대체 이 이야기를 보고 뭘 얻어야 되지?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항상 어떤 이야기들을 읽으실 때 어떤 선한 교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포기를 하시고 각 이야기마다 각 케이스마다 어떤 걸 찾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 알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장 1절에서 19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5절 보면 그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18절에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땅과 민족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 구약의 관점에서 치자면 과장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만큼의 민족도 불가능하고, 뭐 여담입니다만 지금은 하느님이 밤하늘 나가서 별 세어보라 하면 세어볼 수 있죠. 몇 개 안 떠 있으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그만큼 깨끗했다는 말이겠죠. 어느 선교사분이, 선교사 신부님이 저기 필리핀 쪽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밤하늘을 봤는데 그 밤하늘 별들이 새까만 것보다 별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런 별들을 보고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런 밤하늘의 별이라면 셀 수가 없었겠죠. 그런 별만큼의 민족도 불가능하고 땅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땅이면 이집트, 지금 이집트부터 저기 이란까지 그 모든 근동의 땅을 다 차지한다. 거의 중동 전체를 의미하는데 역사 안에서 그런 영토를 이스라엘이 가져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만큼 확실하게 과장법을 써가지고요. 확실하게 하느님이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동시에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관점은 바로 보편성입니다. 민족이 별만큼 많아진다라는 말씀은 결국 모든 민족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세상관, 우주관에서는 아브라함 시대 우주관으로는 거의 전 세계거든요. 그래서 모든 땅, 전 지구, 전 우주를 의미하죠. 결국 모든 민족, 모든 땅이 하느님의 백성이고 하느님의 땅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쨌든 사실 창세기에서 중요한 건, 창세기 약속이 중요한 건 바로 땅에 대한 약속과 민족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차근차근 실현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실현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 그러니까 약혼에 머무르고 있죠. 아브라함한테 넌 언젠가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희망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약에서는 그 땅이 이스라엘이고 민족이 유다인이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 땅은 천상 예루살렘이 되고 민족은 전 인류, 뭐 지구, 우주가 되는 보편성을 띠게 된다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복, 뭐 민족이랑 땅, 결국 자손이랑 땅이라면 재산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들 가운데 두 개고 나머지 한 가지는 장수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장수를 누리다가 죽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살아있음, 최대한 오래 살아있음 자체가 복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살다가 죽는 게 죽음이라는 멸망을 피하는 최대한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계속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 말은 즉슨 죽음 끝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데 17장 1절 27절 계약과 갈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계약의 표징으로서 한 가지를 실천하라 하시는데 할례를 얘기하죠.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하십니다. 이 십계명에 포함되지 않는 이 중요한 계약의 실천사항을 창세기에서 강조를 하는데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십계명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이스라엘의 관습이죠. 물론 뭐 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할례가 뭐 주상적으로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도 뭐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따로 이 할례를 언급합니다. 예. 그래서 할례는 유일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은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현대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교 안에서도 나타나는 풍습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시 근동에서 이 할례는 한때 인기 있는 성인식의 방법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 주변에 두루 퍼져 있었죠. 그거를 유다인들이 자신의 관습으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 반면에 뭐 민족들이 성했다가 사라지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뭐 사라지고 뭐 붙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면서 관습 이관습에 또 포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변하고 사라진 반면에 유다교 유다인들은 이 할례라는 것을 자신의 풍습으로 고유하게 유지하면서 결국 나중에 자신들의 유일한 관습으로 아주 특별한 관습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유다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아주 독한 거죠. 계속 변하면서 뭐가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는데 유다인들은 자기 한번 정한 걸 남들이 그렇게 변하고 사라지듯 쭉 밀고 오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뭐 좋은 예가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가톨릭 사제들의 로만 카라라라고 하는 복장. 뭐 저도 이렇게 흰 카라를 하고 있습니다. 흰 카라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Y 카라랑 차이나 칼라랑 사실 로만 칼라는 비슷합니다. 중국 그 이렇게 그 칼라가 Y자 없는 칼라, 민 칼라. 그게 바로 로만 칼라인데 그 로만 칼라를 뭐 또 성직자들의 칼라라고 해서 컬러지 칼라라고도 합니다만 지금은 성직자들의 복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 로만 칼라가 일반적인 복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복장이었고 지금 이 사제의 제의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로마의 어떤 약간 귀족들의 좀 있는 사람들의 복장이었는데 로마가 망하고 이런 칼라, 그런 로만 칼라와 그 로마 시대 이런 어떤 제복의 차림을 그대로 유지한 게 로마 가톨릭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관습들이 제국이 망하면서 많이 사라진 반면에 로만 가톨릭은 그 로마 제국의 그런 복식의 관습을 자기 안의 어떤 전례적인 관습으로 받아들이면서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의 고유한 복장이 되어서 2000년이 훌쩍 넘어서도 이 복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톨릭도 뭐 그런 의미에서 독하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유다교의 중요한 종교적인 요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현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북아프리카 이슬람에서는 할례를 받긴 하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족쇄의 개념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남자가 할례를 받는 유다교의 풍습과는 사실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받는 할례는 하나의 권리가 되는데 여성이 받는 할례는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여성의 할례는 유엔에서도 금지를 촉구하는 여성 인권 탄압의 한 가지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할례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죽기도 하고 또 간염이 되어가지고 그 병을 평생 안고 살기도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여겨지고 있죠. 매년 여성 할례로 인해서 어린 소녀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또 자기들이 문화이다 보니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라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8장 16절에서 33절.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죠. 하느님이 이제 불을 내려서 거기를 싸그리 타락한 도시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고 내려왔는데 굳이 아브라함을 들러서 그 이야기를 하고 가시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 질문이 반복됩니다. 18장 32절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포함해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기억이 나실 것 같기도 한데 몇십 명부터 시작했는지 잘 기억하셔도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했는데 100명인지 50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줄을 가면서 이 질문을 하느님한테 몇 번이나 아브라함이 합니다. 100명이면 아니면 뭐 75명이면 50명이면 30명이면 이런 식으로 몇 번은 하느님께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복된다는 건 중요한 성서에서는 반복되면 중요한 거죠. 이 질문 동안 구약 성서의 큰 주제 가운데 바로 하나입니다. 지혜 문학에서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이 질문은 이런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면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데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 있다면 그 악인들과 함께 의인이 그렇게 쓸려 죽어버리면 당신께서는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뭐 넓게 치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반문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하느님에게 소돔을 살려줄 것을 간청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의인 몇 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죠. 결국 하느님은 의인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양쪽으로 좀 창세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여러 가지 재앙 앞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생활 하시다가도 큰 재앙, 큰 사고 앞에서 갑자기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재앙과 사고 앞에서 도대체 하느님의 정의로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깊은 고민을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반복하는 이 질문,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가 되죠. 당신은 왜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벌하십니까? 왜 의인에게, 당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인간이 하느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죠. 신이 있다면 벌받는 것은 언제나 악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래 살고 재산 많이 모으고 자손들 많이 가지는 게 오히려 악인들이 더 많다는 거죠. 약삭빠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통과 하느님의 침묵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침묵은 시편을 살펴보시면 이 하느님의 침묵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질문에 대한 구약의 답은 굳이 구약으로 친다면 지혜서에서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인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서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예, 이제 이게 이제 부활의 신약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차이는 제가 중간중간 몇 번을 강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